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30장, 31장을 포함하여서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29장까지의 내용이 멸망과 파멸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면, 이제 30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과 화평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맥콤빌이라는 신학자는 이 30장, 31장이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과 선언을 그리고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왜이 예언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언어 습관이 말로 전달하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말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 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말을 기록함으로써 이 예언의 기록을 장기간 보존함으로써 그 후대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읽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원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예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차지하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3절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스스로를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할 분은 바로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짧게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홍해를 건너게 되면 이집트의 영향력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기아는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여도 다시 그곳에서도 여전히 바벨론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바벨론의 제국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땅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땅을 강조하십니다. 땅을 강조하시는데,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땅에 대해서 강조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땅이 약속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땅 가운데서 너희와 거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거하기 원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증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도 동행하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서론에서 이렇게 회복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아멘. 여기서 수사학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아이를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지 보라.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만큼 엄중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남자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앞에 남자가 나오고 뒤에도 남자가 나옵니다. 이 앞에 나오는 남자는 성별을 구분할 때 쓰는 남자입니다. 남자, 여자 할 때 쓰는 단어이고 뒤에 나오는 남자는 강한 용사를 말할 때, 지칭할 때 쓰는 남자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날은 바로 이 강한 용사라도 도망하게 되며 해산의 고통과 같이 얼굴 낯이 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그만큼 두렵고 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생각했을 장면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이 해산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임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 우리가 지금 이 겪고 있는 고난이, 우리가 있는 이런 환란이 죄의 결과이구나. 해산의 고통이 죄의 결과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인 징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넘어가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7절까지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8절에서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만군이라는 단어의 뜻은 군대 대장 또는 천사장, 그렇게 하늘의 군대 대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곧 군대 대장 되신 여호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군대 대장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뒤에 후반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멍에와 포박을 끊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의 멍에와 포박을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의 문제, 궁핍한 문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 있는 연약한 문제를 끊을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멍에를 풀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해방시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뿐만 아니라 주인이 바뀌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멍에를 끊으시고 포박을 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멍에와 포박을 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여호와를 섬기며 다시 다윗 왕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해방되어서 진정한 주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 가정은 이 남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그래도 얼마나 착하신지 그 아내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당으로 이렇게 태워다 주기도 하고 이게 태워다 주다 보니 심심해서 그냥 이제 나도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해서 같이 말씀을 몇 번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몇 번 듣다 보니까 아내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교회에 올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내가 얼마나 깜짝 놀랬겠습니까? 아, 이 기회를 통해서 남편이 전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뭐 불편했냐고. 아니라고.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인데 나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나는 아직까지 내 자신이 주인이고 돈을 섬기고 싶고 돈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고 명예가 주인인데 난 아직까지 주인을 바꿀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는 분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11절까지의 하나님과 깨어졌던 평안함이 회복되며 그 안락함이 임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안락함이 깨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바로 다른 것을 주인 삼을 때 우리의 평안함과 안락함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계속해서 양심을 쿡쿡 찌르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잠시 멈추어라. 잠시 멈추어서 너가 주인 삼은 자가 누구인지, 너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정말로 주인 삼고 있는 자가 누구이며 정말로 따라가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된 주인을 삼았다면 하나님 그 주인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삼일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을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역사하여 주시고